같은 방문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방문은 에피스코팔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방문하시는 계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7장 두 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본 군중들은 1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팔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방문으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 친절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방문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 사건을 뜻합니다. 이 방문이 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17절은 말하죠.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더라. 여기서 소문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 뉴스가 아니에요. 이 소문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갑론을박의 담론, 담론이 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해석했겠죠. 어떤 사람은 저거 좀 뭐 이상한데 저거 사이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은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하나님의 방문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가?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시끌벅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냐 아니냐 논쟁도 지금은 잠시는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식탁 하나 등장인물 세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게스트 손님이시고 주인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짓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작가는 써놨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누가복음을 쓴 작가 누가는 이 여인을 소문의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갑론을박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 여인은 그냥 정작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소문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 담론의 세계, 분열되는 이 땅의 세계, 이 여인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한마디 말을 했다면 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 여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따지는 논쟁으로 빠져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말 대신 몸짓을 사용합니다. 먼저 예수님한테 접근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버립니다. 중동에서는 가려야 되는 여인의 신체 부위인데 그걸 완전히 풀어 헤쳐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샤킹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러내는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를 사용한다고 했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그 소유물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의를 갖춘 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컨패션입니다. 고백이에요.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신분, 인격,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깎아지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방문은 그냥 시몬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는데 지금 다른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응답이 어떻게 나오죠? 주인 시몬 바리새인 이 사람의 반응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주인 시몬도 처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39절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야. 겉으로 그런 말 안 하니까 좀 괜찮은 교양 있는 사람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내를 꿰뚫고 있습니다. 머리칼을 헤치고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발을 씻는 저런 서비스를 받으면 돼? 이 여자는 자격 없는 여자인데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작가 누가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앞에서는 속으로 하는 그 판단도 그 침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속마음을 읽고 개입하세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말을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취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취조 대상. 자, 여기서 방문을 제가 번역을 할 때 돌보심이라고도 있지만은 감시, 감찰, 시찰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혹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감찰하시는 것이죠. 심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그 말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 중상층 이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예,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웰컴하는 그 웰컴에는 실패했고 바로 이 집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응답을 충돌시키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 방문 에피스코파를 알아보는가 그것입니다. 제가 성전이 없는 시대에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죄 용서함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멘탈리티에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선포만 있습니다.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인 속죄 제도 이거 무시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속죄 제도의 장소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죄 용서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제사예요. 새로운 제사입니다. 새로운 제사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바리새인 시몬을 아십니다. 거기에 판단 기준은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함은 이제 제사 시대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인도 말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배우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내면적인 언어 말입니다. 대신 몸으로, 몸짓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선언은 여인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이 응답하는 말에 기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선포, proclamation, 선포하심으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법적인 exchange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도 방문하시고 그 앞에 나인성 과부의 집에도 방문하시고 이 방문은 사건입니다. 방문하심에 대한 소문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열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도 궁금하니까 감옥에 잡혀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뿐 I am he, 내가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이시죠. 요한은 엄격한 틀에 박힌 예수님과는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뭐 죄인하고 술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아무데나 다니고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만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자유분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여인, 여인과 바리새인의 반응에서 예수님은 방문에 대한 투 케이스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도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주인장도 한마디 하지 않는 이 무언의 반응,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내가 지금 이미 왔지 않느냐.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신다. 도덕적인 미담 설교를 듣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문이 세상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열된 소문 로고스가 멈춘 자리, 시몬의 집이죠.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방문의 진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검증된다는 장면입니다. 시몬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판단하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점을 들었습니다. 여인처럼 자기 전부를 내려놓고 몸으로, 몸짓으로 응답하는 자, 칭찬과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문을 두고 어떤 소문, 로고스, 말로 하는 판단, 속으로 하는 불평, 자격 논정을 따지는 일, 그런 거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대림절의 주님 앞에서 말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여인과 같은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문 로고스는 분열을 낳았습니다. 낳았지만 진실한 응답은 몸짓으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계절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처럼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변명과 나의 초라한 모습을 떠벌리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전적인 자비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